비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6일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포함한 70여 개의 무기를 동원해 밤사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메시지 앱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 중 최소 10여 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뚫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이용한 미사일에는 순항미사일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3발 등이 포함됐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이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을 노려 밤새 발사한 순항미사일 40발 중 30발과 이란제 드론 샤헤드 27기를 모두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격추되지 않은 순항미사일 10발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흐멜니츠키 지역의 세르이 티우린 부지사는 러시아의 공격이 해당 지역에 있는 군용 비행장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흐멜니츠키 지역은 이번 공격으로 여러 채의 주택과 공동문화시설, 버스 정류장이 파손됐으며 곡물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티우린 부지사는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접근한 적대적인 드론이 방공망에 의해 파괴됐다고 세르게이 소비안인 모스크바 시장이 6일 밝혔습니다. 소비안인 시장은 메시지 앱 텔레그램을 통해 드론이 오전 11시경 모스크바에 접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모스크바 안에 있는 두트코보 공항은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별도의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의 남쪽 지역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에도 모스크바 중심가에 있는 초고층 빌딩을 파손한 두 차례 드론 공격의 배후에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송유관 운영기업 PER은 6일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원유를 공급하는 송유관에서 누출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PER은 이 같은 누출이 5일 오후 늦게 폴란드 중부 부근에서 독일에 도달하는 두르즈바 서부 구간 2개 노선에서 원유 유출이 감지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유관 1개는 원유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PER은 두 번째 라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위협은 없었다며 회사가 누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PER은 폴란드 정유사들에 대한 공급에는 영향이 없고 성유관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는 독일 기업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지난 1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했지만 이 송유관을 통해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르즈바 송유관은 세계에서 가장 큰 송유관 중 하나로 하루 200만 배럴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중부에서 독일로 석유를 운반하는 두 개 관의 서부관을 통과하는 원유의 총 용량은 연간 2,700만 톤에 달합니다. 러시아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후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유럽으로 운반하는 송유관에서 여러 차례 파손과 누출이 있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한 음모를 꾸민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열리면 검찰 측 증인이 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증언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지만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사람들은 우리가 법을 따르고 법에 부름이 온다면 그에 응하며 우리가 진실만을 말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을 사치하려는 음모와 공무 절차를 방해하려는 음모, 공무 절차 방해 및 방해하려는 시도, 투표권 등 시민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는 음모 등 4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기소장에서 자신의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당선 인증을 해야 했던 마이클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박을 가했다고 기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석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펜스 전 부통령은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경쟁하게 됩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규탄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조만간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는 조짐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규탄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지난 1일 유엔 안보리 8월 의장국 자격으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말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You know, every single time there is a test, we have worked in the council with like-minded members.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을 때마다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와 함께 안보리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결과물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유엔 안보리는 그동안의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이를 제재하는 결의안이나 규탄하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는데요. 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번에 이런 입장을 밝힌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윤 기자가 좀 분석을 해 주시죠.
예, 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기자회견은 8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의 입장에서 안보리 운영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서 지난해 이후 안보리가 계속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과 러시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죠. 이 두
네.
상임이사국이 북한에 대한 아무런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잘 아시는 대로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참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렇게 다섯 나라 가운데 어떤 한 나라도 반대하면은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만장일치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말하자면 반대하면서 그동안 상당히 무기력했고 또 이 때문에 안보리가 사실상 식물인간화됐다는 그런 비판마저 제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 있는 태도를 촉구해 온 것이고 이번 기자회견의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안보리가 사실상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해왔던 것은 지난해 4월에 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미 잘 아시는 대로 안보리는 결의안 위반 행태에 대해서 언론 발표문이나 의장 성명을 통해서 이를 규탄할 수 있고요. 또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서는 제재 결의를 채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가장 낮은 수준인 언론 발표문조차 사실상 그 합의를 하지 못하고 또 바로 그 결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해 왔던 것인데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앞으로 두 나라가 대북 제재나 규탄 등에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망은 매우 어둡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타이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서방국들이 지금 러시아, 중국과 극한 대립을 하면서 적대관계를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국들의 대북 제재나 규탄에 안보리에서 동참할 가능성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고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이 북한이 앞으로도 아무런 제약 없이 탄도미사일 발사든 핵실험이든 이런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실행에 옮길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과 러시아의 그 입장이 이 과거에도 늘 그랬던 건 아니고 지금 언제부턴가 이렇게 이제 그 태도가 바뀌어진 건데 과거에 어땠고 지금 언제부터 이렇게 태도가 더 강화됐고 또 그런 뭐 요인은 어떤 것이었는지 최 기자가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북한의 핵과 미사일 ICBM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에서 과거에는 미온적이긴 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에 제재 결의안에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그 상임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로 그 찬성을 해서 대북 제재 결의안도 여러 번 채택이 되고 그랬었죠.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북한 핵과 미사일 ICBM에 대해서 입장을 바꾼 것은 역시 그 2022년을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습니다만은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요. 그 다음 달이죠. 3월에 그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그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놓고 투표가 실시됐는데요. 당시 결의안은 찬성 141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통과가 됐는데 주목할 점은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그 반대 5표에 그 반대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한 거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북한이 찬성한 겁니다. 좋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러시아, 시리아, 벨라루스, 북한 이렇게 이제 다섯 개국인데요. 북한이 이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북한은 그 중국, 러시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방 삼각관계 적극 가담하게 됐고 이 투표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그 북한 관련 표결에도 이 같은 그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3월 24일에 북한이 그 화성 17형 ICBM을 발사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과 한국, 일본 또 유럽 국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니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려 했지만 중국, 러시아가 모두 반대하고 또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데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이 같은 상황이 여러 차례 그 반복이 됐는데요. 지난해는 북한이 그 ICBM을 8차례나 쏘고 미사일을 거의 70발가량 발사를 했는데 ICBM을 쏠 때마다 그 유엔 안보리 회의는 열렸지만 그때마다 중국, 러시아가 반대하는 바람에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부실을 못하고 자기 손으로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된 겁니다. 특히 주목될 점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중국, 러시아 이곳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정세 자체가 북중러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이 합하는 남방삼각관계, 북방삼각관계가 거의 지금 고착화됐기 때문에 북한 핵 문제 또 ICBM 미사일 문제를 풀기가 대단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각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북한이 포함이 되겠지요?
예, 당연합니다. 그 미국 등 서방국들은 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해왔고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도 바로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그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이 이제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8월 중에 인권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과 시리아 같은 나라를 적시해서 이들 나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이 국무부 차원에서도 연례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매년 전 세계에 공개하면서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사가 북한의 상황을 포함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네.
이 중국과 러시아는 처음부터 북한의 인권 문제를 포함해서 이러한 사안들을 안보리가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보리는 인권 논의의 장이 아니라 바로 이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다루면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고요. 그런 맥락에서 안보리가 연례적으로 진행하도록 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도 공개적인 회의에 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비공개로 1년에 한 번씩 진행하는 안보리의 북한 인권 문제 토의도 비공개로 진행돼 왔는데요.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다루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인권은 평화와 안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안보리에 속한 문제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문제를 계속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와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그린필드 대사는 전날인 31일 국무부 외신 기자클럽이 개최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대북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의 말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ook, human rights belong in the Security Council because human rights are about peace and security. Places where human rights are...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이 연관된 제재 위반 문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면서 그러나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식량은 제재 대상 분야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북한의 식량 불안정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 정권이 허용한다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과 제재와 관계없이 식량을 비롯한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이 그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각종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예. 어디까지나 그 정권 또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것이고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정치나 그 핵 문제 미사일과는 별도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이 그 미국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적 지원은 통상 언론에서는 이제 식량 또 코로나 백신 이런 것을 되게 맥락에서 다뤄지는데요. 식량과 코로나 백신은 물론이고 유엔과 그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국제 적십자 활동, 재난 구호, 민주주의, 교육, 환경 보호, 농업, 의약품 제공 이런 것은 그야말로 북한 주민들의 그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제재와 상관없이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남북관계가 현재 지금 그 거의 없는 상태고 상당히 그 분위기도 안 좋지만 한국 정부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북한의 그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여기에는 식량, 의약품 지원, 백신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요. 참고로 지난 1995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에 3조 원가량의 식량과 백신, 비료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북한도 미국의 이런 입장을 알고 있을 텐데요. 여러 그 경로를 통해서 이런 그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식량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지 특별하게 그 이렇게 딱 짚을 수 있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예, 사실 미국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적대국입니다. 북한이 식량 사정이 어려운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적대국에 그 식량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것은 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동안의 현실을 보면 미국이 그 공개적으로는 식량 지원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는 정치와는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실 인도적인 지연, 쌀을 포함한 인도 지연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미국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핵화 협상, 그러니까 핵실험 또는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예가 지난 2012년에 미국이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그리고 영변 우라늄 농축 활동의 중단 이런 것 등을 대가로 북한의 식량 24만 톤을 지원하기로 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른바 229 합의였죠. 그렇지만
예.
이 합의는 북한이 로켓 인공위성이죠. 그걸 주장하면서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하자 미국은 이 합의에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식량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는 무관하다 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적인 이런 공언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고요. 사실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 대화가 중단된 상태에서는 그 한국의 쌀 지원 제안도 거부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는 상황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응답도 안 하거나 또는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식량난은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식량난은 이제 북한 정권이 자초했다. 이렇게 이제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얘기를 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식량난은 틀림없이 있는데 북한이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식량을 사오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돈을 쓴다는 거죠. 한국의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북한이 그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한 11억 달러에서 16억 달러 정도를 썼다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돈이면 쌀은 한 200만 톤, 옥수수는 한 400만 톤을 사올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식량을 사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썼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식량난을 자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가 이 의미인지는 몰라도 하나는 농업 개혁을 좀 안 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의 경우도 1970년대까지는 상당한 식량난 이런 걸 겪었는데 1970년대 말이죠. 중국 당국이 협동 농장을 없애고 가정농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중국의 농업 생산량이 거의 한 50% 이상 증가해서 중국은 더 이상 먹는 문제 이런 것은 걱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아직도 그 시대에 뒤떨어진 협동농장 이런 것을 계속하고 또 중앙집권적인 이런 농업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북한 정부의 비능률,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지난해 12월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양곡 판매소에서 양곡을 판매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 원인 또 그리고 효과는 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예, 북한 정권이 양곡 판매소를 설치한 것은 그 식량 가격 그리고 유통을 국가가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제 장마당에서 거래되고 하면서 가격도 굉장히 이제 들쑥날쑥하고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았고요. 유통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양곡 판매소에서는 실제 시장 가격보다 쌀이나 이제 옥수수, 감량이죠. 이런 것들을 20,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물론 쌀이나 옥수수가 그 질이 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한 것 때문에 일단 주민들의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그 북한 그 말하자면 관련 그 관측 기관들에 따르면 근본적으로는 이 식량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양국 판매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을 식량 문제와 관련해서 피부로서 이것이 이제 좀 완화되는 것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는 9월이 돼야 옥수수를 수확을 하는데 혹시 이것이 뭐 가령 옥수수 고개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뭐 식량 사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언론에서는 이제 그 북한 그 식량난 관련해서 최근에서는 잘 그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그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지만,
예.
식량난은 여전히 그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그 북한 전문 매체죠, 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7월 말에 그 북한 내부의 그 쌀 가격은 킬로그램당 한 5,800원, 옥수수, 강냉이는 한 2,700원 수준인데요. 몇 달 전보다는 조금 떨어졌긴 하지만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북한 노동자 지금 한 달 월급이 한 3,000원이라고 그러면은,
예.
월급을 받아도 강냉이 1kg을 사면은 이제 끝이다 이 정도니까요. 아직도 상당히 그 곡물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탈북자들의 그 증언 이런 것을 보면 평양은 비교적 사정이 괜찮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식량을 그래도 많이 수입을 했고 그 식량이 이제 평양에 주로 풀렸기 때문에 평양의 식량 사정은 괜찮은데 주로 그 함경남북도, 양강도, 자강도, 강원도 이렇게 북중 접경지대나 산간지역 사정은 상당히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함경도나 이제 양강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로 그 중국에서 밀수 같은 방법으로 그 식량을 조달해 봤는데 아시겠지만 한 3년 전서부터 북중 그 국경이 봉쇄가 돼서 중국과의 어떤 그 거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양의 그 중앙 정부에서 식량을 따로 특별히 공급해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함경도와 그 자강도, 양강도 이런 지역의 사정은 상당히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그 한국 국정원도 북한에서 그 아사자가 발생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정도로 공식 밝혔을 정도로 식량 사정은 여전히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국경 개방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2020년 1월부터 3년 이상 북중 국경을 봉쇄했는데 최근에는 국경을 개방하려는 움직임이 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경을 봉쇄해서 그 완전히 폐쇄했을 때와는 크게 다른 움직임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지난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 당시에 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말하자면 대표단이 북한 평양에 입국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이것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 외부 사절이 그 대규모로 방문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특히나 이들이 방북해서 행사를 하는 내내 그 격리 기간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이들과 그 면담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고 또 평양 주민들 역시 이 정순절 행사에서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는 것이 포착됐습니다. 네. 이 북한은 이 외부의 그 자국민들을 파견하는 것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다음 주부터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기로 돼 있는데요. 예. 여기에 북한이 대표단을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다음 달 9월에는 또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북한이 여기에 참가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 인력의 입국과 출국을 북한이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네. 보면 지금 그 상황이 이전 국경을 철저히 봉쇄했을 때와는 전적으로 다른 상황이고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 통일부는 최근에 여러 가지 동향으로 볼 때 북한의 국경 개방은 시간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국경이 개방이 되면 평양을 떠났던 외교관들과 국제기구도 다시 복귀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북한 평양에는 한 26개 정도의 그 공관, 대사관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예. 여러 그 과거 그 동구권 국가들 이런 국가가 있었는데요. 2020년 3월에 북한이 어떤 조치를 했냐면 평양 그 순안공항에다가 아예 항공기를 갖다 놓고 가급적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대사관 또 외교관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은 그냥 건물은 그냥 그대로 남아 있긴 하지만 외교관들이 대개 철수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아마 그 중국, 러시아 이렇게 한 6개 정도만 그 대사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다 철수를 했고요. 또 국제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그 UN에서는 UNDP 이런 그 국제 기구가 있었는데 이런 그 요원들도 사무실은 그대로 있지만 그 UN에서 파견한 그 외교관들 전문가들이 다 지금 철수한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올부터 조금씩 그 외교관들이 다시 복귀하거나 외교 활동이 그 재개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그 신임 대사가 올 3월에 부임을 했고요. 또 러시아도 이번 전승절을 위해서 항공기를 파견하고 그 국방장관이 이제 평양에 직접 도착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경이 개방되면은 당연히 그 외교관들도 이제 아마 평양으로 복귀할 것이고 그동안 북한도 대사 또 외교관들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을 못했는데 아마 중국의 그 최선희 외무상을 비롯한 외교관들도 아마 그 국경이 개방되면은 중국이나 유엔이나 이런 쪽에 나와서 외교 활동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노동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그 북한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사실 그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이 그 어떤 나라든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서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려보내줘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미 상당히 지났죠. 그렇지만 북한이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해외의 자국민들도 귀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해외 파견 노동자들,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서 귀국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완전히 국경 봉쇄 상황이 해제된다면 당연히 아마도 북한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그 중국과 러시아에서 그 취업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그 노동활동을 하는 경우에 두 나라가 묵인할 경우에는 사실 그런 노동자들은 그 귀국하지 않겠지만 상당수가 그 평양으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국경이 개방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긍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는데 걱정하는 측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에 수감된 탈북자들인데요. 국경이 개방이 되면 이 북한으로 송환이 되겠습니까? 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그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예. 전에 나온 얘기는 이제 그 중국에 있는 북한 이제 근로자들 얘기고요. 중국에는 이제 북한 그 근로자 외에도 몰래 그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살다가 중국 공안에 잡혀서 이제 수감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중국은 북한의 일종의 그 밀입국자죠. 이런 사람들을 그 북한과의 그 협정에 따라서 북한에 이제 송환을 해왔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020년 1월에 북중 국경이 봉쇄되면서 중국 당국의 이 같은 송환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이 이 같은 그 북한 밀입국자를 잡아놓고 일종의 감옥에다 수감시설에다 가둬놓은 다음에 계속 예. 송환을 못하고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조만간 그 국경이 개방될 것이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은 국경이 개방되면 이렇게 수감시설에 있는 북한의 밀입국자가 다시 이제 대거 북한으로 송환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감자 규모는 아직 정확치는 않습니다. 인권단체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중국에 아마 최소 북한 사람들이 아마 100명, 많게는 한 2,000명까지 아마 수감돼 있을 것이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권단체, 미국이나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국경이 개방되더라도 이들을 북한으로 다시 송환하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국경 개방과 관련해서 북한은 또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지적들이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제 비상 방역 체제를 완전히 해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한 것으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예. 사실 북한은 코로나 백신이 거의 그 말하자면 접종되지 않은 아주 드문 국제사회 몇 나라 중에 하나고요. 예. 이것도 사실 코로나 사태가 비상 그 방역 체제는 끝났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이제 국경 개방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실제로 봉쇄를 완전히 해제할 것인가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 통일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통일부가 인력을 15% 정도 줄이고 조직도 통폐합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통일부의 이 성격이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통일부가 지금 지금 현재 인력이 한 600명 정도 되고요. 여러 이제 네. 부서가 있는데요. 최근에 나온 그 보도 이런 것을 보면 한국 통일부가 이제 대대적으로 그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한 15% 정도 줄이고 쓸모가 없는 부서를 이제 줄이겠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배경은 역시 이제 두 가지입니다. 현재 그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안 좋은 건 물론이고 2018년 이후로 지금 한 거의 3년 이상 남북 당국 간 대화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남북을 연결하는 통신, 전화마저도 지금 다 끊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지금 한국을 겨냥을 해서 핵전쟁 위협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통일부로서는 사실 남북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업무 분야인데 이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이제 통일부로서는 난감하고 이제 할 일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된 게 이제 하나 주요한 배경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대단히 원칙적인 입장을 내세웠고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통일부가 북한을 지원하는 부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통일부가 이제 여기에 같은 상황 변화 또 대통령 지시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일종의 이제 그 조직 부서를 통폐합으로 한다 이런 건데요. 그 성격은 역시 그 지금 거의 놀고 있는 남북 대화 부서 이런 것은 과감히 좀 통폐합을 하고 정보 부서 또 북한 인권 부서는 상당히 좀 강화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러면 개성공단을 관리했던 이 업무 이것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사실 이제 개성공단 관리 사무소 이것도 이제 사실상 그 해체됐다라고 이렇게 거의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유명무실화된 예. 상태고요. 북한은 개성공단의 남북 그 공동사무소를 사실상 해체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 재단은 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난 상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밖에도 통일부 산하에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 기타 공공기관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정부로부터 인력과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방침을 통보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예.
이제 통일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대화와 교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도 한데요. 이런 기구들을 지금 남북 간에 아무런 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해서 대폭 축소하고 대신에 인권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부서라든지
예.
또는 북한 정세를 분석하는 기구를 강화한다는 게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은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규탄에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촉구했다는 소식과 함께 북한의 국경 개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통일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29대 워런 하딩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 부인 플로렌스 하딩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감이 못되는 남편을 부추겨서 출마하게 했고 사사건건 간섭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플로렌스 하딩을 소개해드립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1921년 3월 호기심에 찬 군중이 백악관 안을 기웃거리자 직원들이 급하게 창문을 가렸다. 그 모습을 본 퍼스트 레이디 플로렌스 하딩 당장 창문 가리개를 치우라고 지시했는데 백악관은 국민의 것이고 모두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거였다.
네, 한동안 백악관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병 때문이었는데요. 새 퍼스트 레이디 플로렌스 하딩은 백악관 문을 활짝 열었고요. 가능한 국민과 어울리려고 애썼습니다. 캐서린 시블리 세인트 조셉 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당시에는 백악관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 때 전쟁 중의 조치로 폐쇄했던 건데요. 하딩 대통령 부부는 원래 전통을 되살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뜰을 개방했죠. 백악관 잔디밭에서 연주회를 열었고요.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백악관 현관문도 개방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악수를 하곤 했습니다. 취임한 다음 해인 1922년 새해 연회에는 사람들이 6천 명이나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이 줄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그 많은 사람과 일일이 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하딩 대통령 부부를 참 좋아했습니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편안하고 소탈한 대통령 부부. 제임스의 하딩 대통령 부부가 국민에게 준 인상인데요. 두 사람은 실제로 오하이오주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플로렌스는 남편 워런보다 5살이 많았는데요. 1860년에 부유한 사업가 에이머스 클링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플로렌스가 아버지 가게에서 일하면서 장사를 배웠습니다. 플로렌스가 셈에 능했는데 아버지가 그걸 일찌감치 알아차린 거죠. 덕분에 당시 다른 여자아이들보다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똑똑했고 음악에 관심 많아서 하루에도 몇 시간씩 피아노를 치곤 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음악학교에 다니기도 했죠.
군림하는 아버지 아래서 억압당한다고 느낀 플로렌스. 19살 나이에 2살 위인 이웃 청년 헨리 누울프와 사랑의 도피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이 결혼은 곧 실수로 드러났는데 남편 헨리는 변변한 직업도 없으면서 술 마시기만 좋아하는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었다.
결국 2년 만에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남편 헨리가 아내 플로렌스와 어린 아들을 버리고 떠난 건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플로렌스의 아버지는 딸이 남자와 달아났다는 사실에 여전히 화를 내고 있었고요. 도와주길 거부했는데요. 다시 역사학자 캐서린 시블리 교수입니다.
아이를 혼자 기른다는 건 힘들죠. 플로렌스가 피아노 선생으로 일하면서 아들 마셜을 혼자 길러보려고 했지만요. 플로렌스의 아버지가 손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마셜이 클링 집안에서 자라납니다. 플로렌스가 따로 살면서 가끔 아들을 보러 가곤 했죠. 그러다가 몇 년 뒤에 워런 하딩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마침내 결혼하게 되죠. 워런 하딩은 플로렌스가 아들을 둔 이혼녀였고 자신보다 5살 위였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플로렌스의 아버지는 이 결혼도 반대했습니다. 워런 하딩이 좋은 남자긴 했지만 그저 작은 신문사나 운영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워런 하딩의 아내가 된 플로렌스는 남편의 신문사 일을 도왔습니다. 구독과 광고 부문을 도맡아 일하고 직원들을 관리했는데요. 워런 하딩과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신문사 일에 매달릴 수 있었습니다. 플로렌스는 당시 여성으로서 드물게 독립심이 강하고 야망이 있었지만 워런 하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문사 발행인으로 일하면서 만족해했는데요. 균형 있는 기사를 썼기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 인기가 많았고요. 연설도 잘했습니다. 플로렌스는 남편의 그런 능력을 살리고 싶어 했는데요. 남편에게 정치인으로 나서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워런 하딩이 오하이오주 의회 상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됐고요. 재선에도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오하이오 주지사 선거에도 나갔는데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됐죠. 그리고 1912년이 되면 헌법이 바뀌어서 연방 상원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시작하는데요. 1914년에 하딩이 출마해서 오하이오 연방 상원의원으로 당선됩니다. 그러면서 하딩 부부가 워싱턴 DC에 와서 살게 되죠. 워런 하딩은 연방 상원의원을 지내고 바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첫 번째 경우였는데요. 친구들이 하딩에게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고 부추긴 겁니다. 사실 하딩은 별로 내키지 않아 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내 플로렌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연설문 작성을 도왔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1919년에 여성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9조가 통과됐기 때문에 플로렌스 하딩은 대통령 선거에서 남편에게 투표한 첫 퍼스트 레이디가 됐는데요. 1920년 선거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워런 하딩은 아주 큰 표차로 승리했습니다. 잘생긴 외모로 여성에게 인기가 높았기도 했지만요. 당시 전쟁과 복잡한 국제관계에 지쳐있던 미국인들이 모든 것을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약속한 하딩을 택한 겁니다.
하딩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아내 플로렌스 하딩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이닥쳤다. 대통령이 연설문에 한 단락을 삭제할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않겠다며 버텼는데, 대통령 임기를 6년 단임으로 제한하자는 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였다.
네, 플로렌스가 남편 하딩 대통령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일화인데요. 세인트 조셉 대학교 역사학과 캐서린 시블리 교수는 플로렌스 하딩의 영향력이 안 좋은 쪽으로 과장됐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렌스 하딩은 공작 부인이란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워런 하딩이 아내를 그런 별명으로 불렀죠. 그래서 플로렌스가 남편에게 모든 걸 지시하고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한다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 있을 때 플로렌스의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신장염이 재발했거든요. 몸이 아파서 오전 10시나 11시가 돼서야 간신히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요회의에 참석하기 힘들었죠. 또 1921년에 하딩 대통령이 사회주의자이자 반전운동가였던 유진 뎁스를 사면한 일이 있는데요. 플로렌스는 뎁스를 사면하는데 반대했습니다. 만약 플로렌스가 남편을 마음대로 움직였다면 뎁스 사면을 막을 수 있었겠죠.
남편이 내 말을 들을 때는 일이 잘 풀리지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돼요.
플로렌스 하딩이 백악관 직원에게 한 말로 알려졌는데요. 확실히 플로렌스는 정치에 관심이 있었고요. 어느 정도 남편 하딩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여성 전용 연방 교도소를 세우게 했고요. 강요 임명 과정에도 관여했습니다. 플로렌스가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도 있었는데요. 재향 군인 국장을 맡은 찰스 포브스가 보훈병원 예산을 횡령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겁니다.
재향 군인 국장 부정 사건이 일어나서 포브스가 사임했습니다. 그보다 더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알버트 홀 내무장관이었습니다. 상원 의원을 지낸 사람인데 하딩 대통령과 가까운 친구 사이였죠. 홀 장관이 뇌물을 받고 민간 기업이 국유지인 T4 돔에 들어가서 석유를 캘 수 있게 허가해 준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하딩 대통령이 사망한 직후에 열리는데요. 그 전부터 소문이 돌고 있긴 했습니다.
하딩 대통령도 이런 친구들의 부정을 눈치채고 있었는데요. 친구들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하딩 대통령은 이런 행정부 관리들의 부정이 일반에 알려지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1923년에 미국 서부로 연설 여행을 떠났다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겁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사망하자 여러 억측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망신당할 걸 우려한 아내 플로렌스가 하딩 대통령을 독살했다는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저는 플로렌스 하딩에 관해 연구하면서 남편을 독살했다는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 놀랍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플로렌스가 대부분의 서류를 불태웠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워런 하딩에 관해 글을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할 거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바로 그 다음 해에 플로렌스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그러면서 하딩 대통령의 적이었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글을 쓸 수 있는 여지를 준 것 같습니다. 이 플로렌스 하딩은 무척 강한 여성이었고요. 다른 퍼스트 레이디들이 하지 않은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영화를 상영하고 할리우드 배우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첫 퍼스트 레이디였죠. 또 여성들의 정치 모임에 성명을 써서 보낸 첫 대통령 부인이기도 합니다. 플로렌스 하딩은 여성이 투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당에 속해서 활동하길 바랐습니다. 재향 군인의 복지에도 관심이 많았고요. 동물 보호를 위해서 애쓰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29대 워런 하딩 대통령 부인 플로렌스 하딩을 알아봤습니다.
VOA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6일 러시아가 미사일과 드론을 포함한 70여 개의 무기를 동원해 밤사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군은 메시지 앱 텔레그램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이 중 최소 10여 개의 무기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뚫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가 이용한 미사일에는 순항미사일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3발 등이 포함됐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이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을 노려 밤새 발사한 순항미사일 40발 중 30발과 이란제 드론 샤헤드 27기를 모두 파괴했다고 전했습니다. 격추되지 않은 나머지 순항미사일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서부에 있는 흐멜니츠키 지역의 세르히 티우린 부지사는 러시아의 공격이 해당 지역에 있는 군용 비행장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흐멜니츠키 지역은 이번 공격으로 여러 채의 주택과 공동문화시설, 버스 정류장이 파손됐으며 곡물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티우린 부지사는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접근한 적대적인 드론이 방공망에 의해 파괴됐다고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이 밝혔습니다. 소비아닌 시장은 6일 메시지 앱 텔레그램을 통해 드론이 오전 11시경 모스크바에 접근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모스크바 안에 있는 부누코보 공항은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별도의 발표를 통해 우크라이나 드론이 모스크바의 남쪽 지역 상공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에도 모스크바 중심가에 있는 초고층 빌딩을 파손한 두 차례 드론 공격의 배후에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한 음모를 꾸민 혐의와 관련해 재판이 열리면 검찰 측 증인이 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이 재판에 회부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지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펜스 대통령은 사람들은 우리가 법을 따르고 법의 부름이 온다면 그에 응하며 우리가 진실만을 말할 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미국을 사치하려는 음모와 공무 절차를 방해하려는 음모, 공무 절차 방해 및 방해하려는 시도, 투표권 등 시민의 권리 행사를 막으려 한 음모 등 4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특검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무효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6일 당선 인증을 해야 했던 마이클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압박을 가했다고 기술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2020년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를 제기한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위협적인 게시물을 올렸다고 법원에 알렸습니다. 잭 스미스 특검은 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린 글이 증인들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4일 트루스 소셜에 당신이 나를 노린다면 나도 당신을 노릴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변호사들이 기밀 문서를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과 공유하지 못하도록 보호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보호명령이 없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배심 녹취록이나 다른 자료를 공개 게시물에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증인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해 사건의 공정한 사법 행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타니아 처트칸 판사는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6일 오후 5시까지 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답변을 준비하는데 사흘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답변을 토대로 이 사안에 대해 심리가 필요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석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시도를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증인을 위협하거나 변호사 없이 그들과 소통하지